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에 앞에 삼성산이 보이는데 저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돌아오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우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천사들이 그들에게 해준 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리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 모습과 태도를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이전처럼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감람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일을 따라서 어디를 가거나 그리고 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성취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 오순절이 오지 않았고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마땅히 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그들의 삶에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언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떠나셨다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의 갈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장래 일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실천적인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고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되어서 그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새로운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행동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롯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본 그 놀라움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일이 바빠서 그 일에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그들은 기도하기로 하고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장소에서 최초의 가시적인 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숫자라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즉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아우와 몇몇 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격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각자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의 양심과 우리의 개인의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한 사람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당신께로 모시고 한 몸과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함께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은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과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기도하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을 먼저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인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정과 순종하는 것이 없고서 우리의 마음은 확신과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무엇을 한다 하여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 없이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무슨 일인가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혜가 탁월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생각과 사인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도 우리들은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자신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손해가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달라진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홀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격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기초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곧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단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제자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사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믿음의 또 다른 행동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 가롯 유다의 죽음,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끝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한 이 시편 69편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가롯 유다의 비참한 죽음과 그가 수행하지 못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가롯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게 된 이 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에 그는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침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제안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갑자기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좀 한다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무슨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전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이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1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누군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이 가롯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방식들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도의 자격, 사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권의 기준은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때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맡은 일, 그의 직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본 목격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어야 되지 누구에게인가 들은 말을 다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언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의 성천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다시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사도직을 상실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사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성경,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제비뽑기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방법은 제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 우림과 둠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들과 함께 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 자신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이 사도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두 사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도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들은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주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남을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를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